지난 여름에 뵀던 것 같은데요.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간식, 송태훈 목사님은 주식, 저는 간식을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견고한 신앙을 위해서, 또 우리의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용어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쓰는, 늘 쓰는 그런 단어지만은 그 단어가 다소 편협되거나 혹은 왜곡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막고 또 혹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까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는다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은 의미, 좀 더 폭넓고 그리고 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대체적으로 뭐 값없이 아무런 자격이나 노력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의외로 굉장히 강하고 전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좀 그쪽 측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그러나 이 은혜 속에는 또 다른 강하고 그리고 전투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라면서 강하여진다. 또 누가복음 1장 80절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똑같이 강하여진다, 심령이 강하여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라면서 심령이 강하여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자라면서도 그렇지만 또 지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거듭해 가면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를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은혜의 대목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 화평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은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조용한 또 따뜻한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화평을 가지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 모두와 함께 화평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실존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화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와닿지 않지만은, 그러나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들 사울, 바울이 됐던 사울에게도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에 핍박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이치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것과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들과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서로 정말 화해하고 화목한 삶을 영위해 가야 하는데, 그 예로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들을 집에 가서 다 읽으시고 저는 몇 절만 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20절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사울이 왕인데 사람들은 점점 더 다윗에게 기울어져 갑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을 하고 있는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역전시키셔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두 번이나 생겼는데 그는 용서합니다. 그 용서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너는 나보다 더 어렵다고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참된 지식이 여기에서 고백되어집니다.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 이거 쉬운 얘기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 현재 살아있는 왕이 자식 같은 다윗에게 너는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그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다윗이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울은 지금 자신의 힘으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동원하고 무기를 가지고 죽임으로써 자기의 자리를 견고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은요, 타인을 죽여서 자신의 권력으로 취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그래서 힘이 필요한 거고요, 그 힘으로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울보다 훨씬 더 넓게, 우리는 불리한 조건 속에 있지만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근거는 우리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세속적인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힘으로 사람을 죽여서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사람을 살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한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나 혹은 세속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날 구원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이시고 더 귀히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힘은 은혜의 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화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의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과 또 종교적으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 혹은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자들과 또 베드로를 비롯한 무리들이 여기에서는 아주 약자, 정말로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사이의 신강의가 오늘 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10절에 보시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랬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함으로 인해서 그 지도자들이 흥분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무슨 권세로 무슨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하고 지금 막 압박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권력으로 하는 짓은 죽이는 일 뿐이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세상의 권세는 그냥 두면 다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죽은 것도 살리시는 권세라는 것이죠. 제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지 여러분 표정이 다소 좀 무거워서. 예. 자,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른 이름,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권세는 세상에는 없는 권세다. 세상에 없는 권세란 어떤 권세를 말할까요? 세상에 없는 권세. 자, 그 밑으로 가서 24절부터 26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래서요. 즉 이 권세, 이 권력의 출처를 밝히는데 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권력은 하나님의 권력인데 그 하나님의 권력은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앞으로 심판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권세는 세상에 준 일이 없다. 지금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그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께서 지금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했다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른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고 살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통치자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권세까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권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도 용납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수단 방법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리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기 하나님과 화평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를 믿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사건을 그렇게 바라보고 너희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들을 길이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은혜하면 우선 평화라는 말을 떠올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어 가야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니까 누구하고도 평화를 만들면서 살아가야 한다. 말은 쉬운데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야, 참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네요. 대단하신 침묵입니다. 자, 불가능해 보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가능한 거죠. 예.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죠.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굉장히 전투적이란 말이에요. 화평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나 자신과 전투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여러분들이 실천해 가야 할 과제예요. 은혜라는 게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는 공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투쟁해서 정말로 이 진리의 말씀을 안고 자신과 싸워서 여러분들이 그 수준까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들에게 왜 아무런 자격도 따지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은 아무런 노력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수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할 하나님의 고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하나님이 기어코 너를 그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무거운 숙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 조금만 나한테 해를 끼쳐도 발끈 화를 내고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세속적인 사람들인데 하나님 웬일인지 웬은인지 우리에게 이런 대단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네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렇게 한번 살아볼래? 오늘 안 되지만 도전해 볼래? 그리고 네 평생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성숙해질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17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20절에 보니까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은혜는 우리에게 평화를 요구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간다는 사실을 알고요. 내가 불화할 때 하나님의 그 친숙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 은혜로움이 우리에게 아무런 힘 없이 저 구석에 처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를 악물고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은 이 자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도 정죄하지 않고 나도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 참고 기다리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은혜 속에 사는 삶. 은혜가 요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설교를 들은 후부터 여러분에게 좀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미루었거든요. 40년 미루었어요. 목사가 되면서 가장 걱정스러운 게 저 여러분들 생긴 거 좀 전투적으로 생기지 않았나요? 송목사하고 저 틀려요. 급하고 나름대로 정의감이 살아있고 예, 틀린 거는 눈 뜨고 못 보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원수가 많아요. 근데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묵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게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너 목회하면서 바르게 열심히 한다고만 했지 내가 원하는 걸 한 적이 없어. 그 주님 원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 기록해놨잖아.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다가 어떤 사람과 불화하거든 그걸 제단에 내려놓고 먼저 가서 그 먼저라는 단어가 막 제 폐부를 찔러버렸어요. 먼저 하나님이 이거 해놓고 목회하라고 그랬다. 이거 하면서 목회하라고 그랬다. 하나님 너 설교자라는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너 화목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했는데 40년간 그 숙제를 미루었어요.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송 목사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송 목사하고 저하고 초등학교 동창부터 시작해서 대학, 대학원 미국 유학까지 같이 했어요. 예, 징그럽게 따라다닙니다. 그 넓은 미국에서 제가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송 목사 만나고 용산역에 갔는데 만나고 뭐 아무튼 무슨 인연이 그리 즐긴 인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송 목사에게 제일 부러운 건 뭐 저 친구는 원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뭐 군대로 있어요. 저는. 그런데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마지막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송 목사 수준이라도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일. 여러분 남편하고 화해하세요. 네. 자식하고 화해하고 부모님하고 화해하고 형제들과 화해하세요. 가족도 안 되는데 이웃이 되겠어요? 야, 목사님 말 마세요. 가족이 더 어려워요. 이게 아는 게 무섭다고. 남이면 그냥 대충 형식으로도 하지 이건 날마다 얼굴 맞대면서 너무 징그럽고 힘들어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은혜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부끄러워야 되고요. 은혜라는 단어를 들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와 화평케 하셨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3절에 갑자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이 나와요. 은혜로 들어간다는 말은 환난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제 아내하고 상담을 하는데 집안에 우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뭐 직장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남편과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교통사고 이게 막 겹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벌 받나 봐요. 여러분, 성도가 받을 벌이 있나요? 그 벌은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 다 받으셨어요. 우리는 벌은 없습니다. 우리는 징계는 있죠. 그런데 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파이디온이죠. 예, 그것은 아이가 자라가는 걸 말해요. 교육 훈련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환란은요, 벌이 아니라 숙제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해냄으로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환란을 주시는 거예요. 환란은 참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오카눈 목사님이 환란을 위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대부분의 환란이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없게 와요. 왜 그럴까요? 내가 풀 수 없게 만들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같이 풀자는 거예요. 가정교사와 같이 저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기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은혜 가운데, 은혜 하면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다음에 5절에서는 경기하는 자라고도 말하고요, 6절에서는 수고하는 농부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전투적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또 혹은 여기에 보니까 경기하는 자. 여러분 운동선수들, 손흥민이가 돈을 많이 버니까 굉장히 쉬운 것 같죠. 여러분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훈련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농사 짓는 거, 여러분 제 얼굴이 새까맣잖아요. 제가 가평에서 농사 짓고 있어요. 저는 농사 지으러 들어가면서 누누이 모든 사람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저는 농사가 체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농사 체질이겠어요? 심각한 도회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요 서울에 살고 로스앤젤레스 살고 워싱턴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농사를 지으러 들어가니까 걱정이 됐어요. 이제 그 집에서 나오면 갈 집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집이 마지막 제 집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중에 입으로 시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난 농사가 너무 좋아. 대부분 전원생활 하는 사람들이 부러워서 들어가지만요, 다 나옵니다. 3년 안에 거의 다 나오는데 그 나오는 이유가 잡초하고 벌레 때문에 나온대요.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 벌레하고 잡초가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막 그러면 제가 그래요. 벌레 너무 귀엽고 과학적이다. 그리고 잡초 뽑는 거 정말 신나고 즐거운 일이다. 이 아기 근육이 좋아야 되는데 이거 하는 바람에 내 아기 힘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장수할 수 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게,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성장하지 않는데, 열매가 없는데 이건 막 심어놓으면 막 매일매일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이 달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몰라요. 성 목사님도 무지하게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예, 제가 막 김치까지 담아서 주고요. 예, 그런데요, 정말 즐거웠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 아내한테도 한 번도 힘들다 소리 안 하고 너무 행복하게 새벽부터 나가서 뭐 농사를 지었는데요.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한 2년이 지나가니까요, 이젠 진짜 농부로 살고 싶어요. 입으로 시인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난을 복이라고 시인하세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한영 합작 은어가 있습니다. 나이스 환난 이거예요. 예, 환난이 오면 나이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3절까지 부정사를 써서 이것도 사랑한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다가 4절에 가면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정의를 내려요. 사랑은 천사의 말을 하는 것도 아니다. 내 모든 걸 바쳐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도 아니고 예언의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하면서 말하기를 사랑은 요거야. 그 정의가 뭐냐 하면 long suffering. 뭐예요? 긴 환난이다. 사랑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알아요. 사랑이 결혼하기 전에는 달콤했는데 결혼한 후에는 다 고통이에요. 자식을 낳으면 더 심해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 안 가고 안 낳아요. 똑똑해가지고 내가 그 고생 왜 해? 인생 한 번뿐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미안하지만 결혼 안 하면요 인생 모르고 가는 거예요. 신앙 깊이 잘 몰라요. 가셔야 돼요. 늦어도 가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다 가셨나 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7절에 가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가정생활은 뭐냐? 모든 것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왜 가족을 통해서 내게 이런 환난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 숙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자신을 비교하라. 전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딴 사람을 보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송 목사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늘 속상해요. 그런데 어제의 나와는 해볼만해요. 해볼만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살아서 전 제 아내한테 약속을 내가 마지막 죽을 때는 가장 멋있는 남자로 죽을게. 늙은이가 뭐 그리 멋있을까?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아버님 평생을 볼 때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말기암을 앓으시면서 천사 같은 삶을 살다가 가셨어요. 야, 신자는 저런 자들이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훌륭해지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평화롭구나. 아, 그 무서운 가나함이 온몸을 휘감아도 고통 한번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고 천상의 얼굴을 하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저는 봤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싸우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가정생활 전투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뭐 부부 얘기 나오고 여러분 자녀 얘기 나오고 교회 얘기 나오고 세상 얘기 나오잖아요. 종과 주인 뭐 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들 끝에 6장에서 하는 말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뭐 여러분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금을 가지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부부관계도 전쟁이라는 거예요. 농사 짓듯이 농부가 수고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경주하는 자처럼 인내하면서 훈련하면서 감당해 내가 나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께서 전쟁터다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진짜 가정이 전쟁터잖아요. 교회? 여러분들 3일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 어떤 면에서는 좀 불행해요. 왜냐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여기는. 네, 여러분들 바깥에 다른 교회들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압니까? 교인들 늘 고민하는 거, 저하고 상담하는 거, 언제 교회를 떠날까? 연말까지. 뭐 이러면서 1월달 되면 사라지는. 교회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은 만만합니까? 직장 사표 늘 쓰고 다니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당하라고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은혜는 인내로 연단하는 것이다. 좀 인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인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환난은 인내를. 이 말은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내 환난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참으라는 거예요. 너나 참어. 너 내 입장 대봐. 이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이거 하나님한테 대들 수도 없고. 왜 인내하라고 그래요? 해결해 주시지. 여러분들 기도하는 이유 뭐예요? 그 환난이 사라지기를. 하나님은 그 환난 사라지면요, 또 다른 환난 줍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님 늘 그랬어요. 경상도 말로 야야 야시 피하면 범 만난데이. 이게 무슨, 여우를 피하면 호랑이를 만난다.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맞서 싸워서 감당해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성경이 똑같아요. 그래서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마르틴 루트는 이 야고보 서신을 찌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후손들은요, 야고보서를 조금 무섭게 합니다. 왜냐하면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대척점에 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진다고 하는 이 교리와 맞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3절 야고보서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시작했고요. 마지막 5장이거든요. 그 5장에서도 말하기를 5장 7절에서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느니라.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처음과 끝이 인내하라는 얘기예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야고보는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가장 권위 있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어떤 율법주의자들과 다툼이 생겼을 때에 모든 사도들이 야고보의 말로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기둥 같은 사도라고 고백해요, 바울도. 그렇게 중요한 분이었고요. 정말 사도 중에 사도라고 여겨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도 마지막도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은혜하면 환란이 떠오르셔야 되고요. 환란 오면 나이스. 안 돼?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졸리기도 한데 한번 합시다. 나이스 환란 한번 합시다. 시작. 나이스 환란. 저보다 작아, 어떻게. 자, 다시 한 번만 더 합시다. 나이스 환란. 예, 환란. 그건 감당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는 풀 수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풀어야 돼요. 그 같이 푸는 데는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 뭐 전신갑주 입는 것 설명하는데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예요. 두 개가 무기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환난은요 은혜 안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 기도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간증하려면 수도 없거든요. 저는 환난을 그렇게 이겨냈어요. 제 인내심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말씀이 해석되면 그대로 이기고요, 기도하다가 성령이 내 마음을 바꾸시면, 생각을 바꾸시면 그 모든 어려웠던 짐이 사명이 되더라고요.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기도에 백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백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나이스, 기도가 있으면 나이스. 왜? 이걸로 더 크니까, 이 풍랑 있느냐 더 빨리 가니까, 더 좋아지니까, 평화를 얻게 되고 여러분들 정말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천상의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건 오늘 설명할 시간이 다 없어서 지나가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훈, 류사라라는 춘천의 부부가 있어요. 51세고 여자분이 44세인데 작년에 7째를 낳았어요. 7째를 낳았어요. 이 사람 대통령상 받아야 됩니다. 사라라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런데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또 아기를 낳았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말하는데 저희들은 가지 많은 나무가 환난을 당하면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기다릴 줄 알고 참고 견디는 것을 배워왔고 배워갈 겁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이제 막 둘째 셋째 생기겠는데요. 여러분 많이 낳았어요.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를 둘밖에 안 낳은 거예요. 우리 땐 그게 유행이기도 했고요. 저는 어릴 때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것이 나라의 국시였기 때문에 저는 둘 낳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늘 저에게 말했어요. 너 나중에 결혼해서 너 똑 닮은 놈 만나서 고생해라.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더라고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결혼 안 하려고 애썼어요. 애 안 낳으려고 애썼어요. 근데 제가 하여튼 지식이 없어서 그냥 애를 둘이나 낳았어요. 근데 키워보니까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로 그 벌을 안 받아도 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좀 섭섭했을 거예요. 얼마나 착하게 잘 크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야 이거 다섯 낳았으면 내 말년이 정말 끝내줄 텐데 왜 내가 둘밖에 안 낳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말할 때 결혼하시고 여러분들 애기 팡팡 나시고 뿌리를 깊게 내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하신 분들 기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 정말 모든 것에서 더 풍요롭고 성숙해져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15장 내 손 되신 내 할 말
승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은혜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평을 누리며 모든 원수된 것들까지 축복하며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하고 또한 어떤 환난이 와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겸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안에 지혜를 찾으며 또한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로서 그 은혜 속에 강건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3일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선교하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뛰어다니는 선교사님들 선교를 돕는 이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